이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의 협상에서 나토의 추가적인 동진을 막을 법적 보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일 크렘린 궁에서 열린 외국 대사들의 신임장 대정식에서의 연설을 통해 현재 러시아 외교의 1차 과제는 안보에 대한 튼튼한 보장을 얻어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미국과 그 동맹국과의 대화에서 나토의 추가적인 동진 그리고 러시아 접경 지역에서의 위험무기 배치 등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합의 도출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러시아가 대규모의 병력을 배치한 데 대해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이를 경고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연례 동계 군사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군대가 더 많은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현재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 우크라이나가 자국 병력 12만 5천 명 가까이 파병했다며 이는 전체 우크라이나 군대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의 이 같은 병력 증강에 놀랐다며 이 문제에 대해 2일 스톡홀름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만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군 당국은 이번 러시아 동계훈련에 만 명의 병력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 그리고 흑해 지역을 비롯해 30개 이상의 훈련장에서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러시아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회담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이 농축우라늄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열리고 있는 7차 회담 3일째인 1일 IAEA는 이란이 지하 우라늄 농축 공장인 포르도 농축 시설에서 농도 20%의 농축 우라늄 생산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IAEA는 이 작업은 포르도 농축 시설의 계량형 원심 분리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기존 핵 합의에 따르면 포르도 시설에서의 핵 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 포르도 연료 농축 공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IAEA는 덧붙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새로운 변이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의 입국 통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제이슨 맥도날드 CDC 대변인은 30일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이 출발 24시간 전에 실시한 코로나 진단 음성 판정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 대변인은 CDC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더 파악하는 가운데 진단 규정을 수정하는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 코로나에 보다 강력히 대처하는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서 미국은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8개 나라에 대해서 외국인이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지난 26일 발표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일 제53차 미안안보협의회 SCM 참석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에 서울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SCM 회담을 열고 공동 기자회견을 한 뒤 3일 오전 떠날 예정입니다. SCM은 미국과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연례 회의체로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책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그리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등 다양한 안보 현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북한군의 증대되는 위협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작전 계획을 한국과 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오태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11월 중에 재개될 가능성이 거론됐던 북중 국경 개방이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여러 서방 국가들이 일본 주변 해역에서 실시하는 대북 제재 감시 활동이 효과적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북한과 관련한 제재 지정을 한 건도 하지 않으면서 9년 만에 북한 관련 미국의 독자 제재가 한 건도 나오지 않은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 많고 오전부터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가끔 비나 눈이 오겠고 오후부터 한국도와 함경도는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산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는 5에서 10mm, 황해도는 5mm 내외가 되겠고 예상 적설량은 평안도와 함경도는 3에서 8cm, 황해도는 1에서 5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11월 중에 재개될 가능성이 거론됐던 북중 국경 개방이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봉쇄 장기화로 인한 민생고 악화가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10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중 열차 운행이 11월에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달 초엔 북한의 국경 봉쇄 뒤 처음으로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조중우이교에 열차가 운행하는 모습이 보여 교역 재개를 앞둔 시범 운행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1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국경 봉쇄를 풀었다고 할 만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올해 상반기부터 국경 개방을 준비하는 동향이 꾸준히 관측돼 왔고 북중 간 물자 교역 재개를 위한 각종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되는 동향도 지속적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실질적인 재개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작년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경을 봉쇄하는 등 강력한 비상 방역 체제에 돌입했고 중국과의 육로를 통한 물자 교류도 차단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최근까지도 경제난을 완화하기 위해 국경 개방을 모색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정치사업자료 등을 통해 주민들을 상대로 한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중관계 전문가인 한국외교부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둔 중국도 신종 코로나 방역 수위를 한층 높이면서 국경 개방을 꺼리는 조짐들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앞두고 코로나 방역 상황을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도 국경 개방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더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무역하시는 분들이죠. 그동안 조금 준비를 하려던 것들을 그렇게 빨리 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좀 메시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11월 중 북중 접경 지역에서의 코로나 상황과 오미크론 변이 등 국제적인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북중이 재개 시점을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이 같은 상황이 북한의 환율 추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경 개방 징후가 있을 땐 교역 재개 기대감에 따른 달러 수요 확대로 달러당 북한 원화 환율이 7,000원대까지 상승했지만 지금은 또다시 4,000원대로 떨어진 겁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북한의 달러 환율은 4,600원 선입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국경 개방이 된다고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급등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낮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는 국경 개방에 대한 어떤 조짐이나 인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지 단기적으로는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환율이 기형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도 북한 내부에 달러 수요가 없다는 거고 달러 수요가 없다는 얘기는 당국이 금지도 시켰지만 교역이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교역이 재개가 될 조짐이 있으면 달러 가치나 위안화 가치는 급등하겠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맞물려 교역 봉쇄의 장기화로 악화된 북한의 민생경제가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한범 박사는 국경 봉쇄 장기화로 인한 후유증이 이미 한계점에 이르렀다며 밀가루와 식용유, 조미료 등 생필품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볼펜 같은 일부 학용품은 100배까지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통상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는 추수한 곡식이 장마당에 풀리면서 북한 주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인데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가을에 식량이 나오니까 쌀하고 옥수수가 유통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거기에 이제 파급 효과가 있어가지고 다른 장사도 되게 이제 잘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 그때가 그립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데일리 NK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북한 장마당에서의 쌀 1kg 가격은 4,000원대 초중반을 기록했고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옥수수 1kg이 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한때 쌀은 7,000원대, 옥수수는 5,00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추수한 곡물들이 장마당에 풀리기 시작하면서 안정세를 찾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만포와 해산을 통해 트럭을 이용한 일부 물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가 있지만 북중교역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의주와 단둔간 개방이 안 되면 민생경제는 갈수록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미 북한 경제는 국경봉쇄 장기화로 인해서 치명적인 타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내구력 한계상에 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자력갱생, 그다음에 천리마운동, 3대혁명, 소조운동까지 꺼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된다 그러면은 이 서바이벌 이코노미, 생존경제 차원에서 견디는 거지 절대로 극복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는 김정은 체제에게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조충희 소장은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의 첫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과거 같으면 연간 계획 달성을 자랑하는 보도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기사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자력갱생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일본 정부는 여러 서방 국가들이 일본 주변 해역에서 실시하는 대북 제재 감시 활동이 효과적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9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이 호위함과 초계기를 파견해 9월에서 11월 사이 벌인 대북 제재 감시 활동 결과에 대한 VOA 문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 주변 해역에서 관련 국가들의 항공기와 함정이 벌인 감시 정찰 활동은 북한 선박이 관여한 선박 간 환적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향후에도 이런 국가들과 협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심 선박 관련 활동 횟수 등과 같은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캐나다 국방부를 인용해 10월 중순 이후 선박 간 환적 장면이 포착된 선박이 24척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북한과 관련한 제재 지정을 한 건도 하지 않으면서 9년 만에 북한 관련 미국의 독자 제재가 한 건도 나오지 않은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와는 달리 대북 제재 위반자들에 대한 법무부의 법적 조치는 꾸준히 나오면서 대조를 이뤘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를 부과하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북한과 관련해 가장 최근 조치를 취한 건 지난해 12월 8일입니다. 당시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석탄 수송에 관여한 북한과 중국, 영국, 홍콩, 베트남 소재 6개 해운업체를 미국의 제재 조치인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북한과 관련한 제재 지정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경우 2021년은 9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관련 제재가 없는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가 북한 관련 제재를 부과하지 않은 해는 2012년이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후 2013년 4회, 2014년 1회, 그리고 2015년과 2016년 각각 4회의 대북 제재를 발표하는 등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각 제재가 발표될 때마다 여기에 포함된 개인과 기관이 다수인 경우가 많아 실제 북한과 관련한 제재 대상 숫자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를테면 2014년은 제재 조치 발표가 단 한 번에 불과했지만 발표에 포함된 제재 대상은 북한의 해운회사 두 곳과 선박 18척 등 모두 20건에 달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가속화된 2017년과 무기실험 여파가 이어진 2018년에 각각 9건과 12번의 제재가 발표되고 이에 따른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 부과 건수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2019년 제재 부과 발표 횟수가 5회로 떨어지고 급기야 2020년엔 트럼프 행정부의 최저 수준인 4회로 하락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 중후반부부터 제재 부과 건수가 급격히 하락한 데 대해 일각에선 북한과의 대화에 따른 정치적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인 2019년 3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미 재무부는 현행 대북 제재에 대규모 제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나는 오늘 이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며 정치적 결정에 따라 제재 부과 여부를 판단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끈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적은 제재 부과가 이뤄지면서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 부과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동의하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 이행이 좀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가로 활동한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지난 26일 B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해 2018년 중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보다 위협이 덜한 니카라과와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더 엄격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Now, without commenting on Nicaragua or Venezuela, I would say that North Korea presents the far greater threat to the peace.
니카라과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이들 나라보다 세계 평화와 자국민에게 훨씬 더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는 사실이란 겁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를 지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도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서 제재는 국제사회가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활동적 도구라며 엄격한 대북 제재 집행을 조언했습니다.
Sanctions are the most powerful non-kinetic tool at the disposa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뉴콤 전 분석관은 제재가 엄격하게 집행되지 않을 경우 결국 제재는 이행이 어려워지고 이행을 위한 비용도 많이 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제재 해제를 바라는 현 시점, 미국 정부의 제재 유지가 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계속 촉발시킬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최근 BOA에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연설에서 경제 성장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적대 정책이 관여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제재 해제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이 점을 잊지 않도록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one way you can show us that your policy has changed from being hostile to being engagement would be
올해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가 없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국 법무부는 대북 제재 위반자들에 대한 다양한 법적 조치를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법무부는 싱가포르 사업가 거기생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법원에 형사 기소하고 그가 소유한 2734톤급 유조선 커리저 소호에 대해선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2월 북한 해커 박진혁과 김일, 전창혁에 대한 미 법무부의 기소 사실이 공개됐으며 1월엔 북한 대성 무역 총회사에 담배 종이를 수출한 혐의를 받던 인도네시아 소재 제지업체 PT-BMJ사가 법무부와 101만 6천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는 올해 3월 대북 제재 위반과 돈 세탁 등의 혐의를 받던 북한 국적자 문철명의 신병을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인도받아 그를 미국 법정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행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있어 다른 부처들보다 더 자유롭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관련 증거가 포착되면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원인철 한국 합참의장은 1일 서울에서 제46차 미한군사위원회 MCM 회의를 열고 한반도 안보 상황과 연합 방위태세 등을 논의했다고 한국 합참이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밀리 합참의장은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을 포함한 한반도 방위 공약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본토나 동맹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때 전략폭격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사일 방어체제 등의 전력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국 합참의장은 아울러 한반도와 영내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를 보고받았습니다. 양국 군 최고 수뇌부가 각종 군사 현안을 논의하는 MCM 회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시작 이후 2년 만에 대면 회의로 열렸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첫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 결과를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와 일부 순환 병력의 상시 주둔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한다는 겁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 결과에 대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룩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30일 VOA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검토를 통해 특히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So, my administration is not threatening to remove or reduce forces, and in fact is sort of affirming that the U.S. forces will remain in Germany and in Europe, whereas Trump had moved.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검토를 통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고 기존의 일부 순환 병력을 상시 주둔시키기로 하면서 해구상과 미사일 방어, 재래식 병력으로 구성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가 계속 보장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겁니다. 클린너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결정을 통해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적어도 당분간 계속 실존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 나라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국 등 동맹국을 계속 보호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순환 병력의 상시 주둔은 한국에서 미군의 경험을 더욱 심화시켜 미국과 한국군 간 통합과 공조를 더 향상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29일 2021년도 GPR 검토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의 순환 배치하던 공격용 헬리콥터인 아파치 헬기대대와 미 워싱턴주에 있던 미 육군 2사단의 포병대 본부를 한국에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각에서 감축 우려가 제기됐던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이번 검토 결과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동맹 방어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풀이하며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permanent stationing of another attack helicopter squadron.
먼저 미국의 전 세계의 이익을 유지하려면 국가 안보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전구의 미군을 주둔시켜야 하는데 미국이 해당 국가의 동의나 지지 없이 일방적으로 미군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우 미군의 상시 주둔을 원하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은 미국과 동맹의 국가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에 순환 배치해온 공격 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 주둔 부대로 전환하기로 한 건 기존의 한국과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라며 일부 병력의 경우 오늘 밤 싸울 준비 태세를 위해 상시 주둔이 순환 배치보다 더욱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주한미군 유지나 순환 병력의 상시 주둔 결정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으며 이번 검토 결과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룬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최근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으로 촉발된 각종 사태에 대한 비판에 직면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의 초점을 중동 지역에서 아시아로 이동시키는 GPR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Biden, I think, realized that he didn't really need another global posture review to talk about reducing the U.S. commitment to the Persian Gulf, especially for the broader Middle East region, especially when
이번 GPR 결과의 기존 관측과 달리 중대한 변화가 없는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간 사태로 미국의 전략적 정치적 지평이 바뀌자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낮추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헨런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입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하곤 미국 국가안보 정책에 관여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이고 일부 순환 병력의 상시 주둔 결정도 운용상 효용성을 위한 군사 분야에서 흔히 있는 기술적인 변화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GPR 결과보단 다가오는 국방 전략과 핵무기 정책 재검토 결과에 더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 국방센터의 톰 스포어 국장도 바이든 행정부의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결정에는 아프간 사태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President,
아프간 철군 결정으로 강한 비판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의 합의로부터 물러난다는 인상을 줄 만한 움직임을 취하는데 매우 예민하다는 겁니다. 스포어 국장은 그러면서도 이번 결과에서 한국의 경우 큰 변화가 없는 건 한반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또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낙관할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의 유해 발굴 사업을 북한 핵 문제 등 정치적 사안과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고 실종 미군 가족들이 강조했습니다. 유해 발굴 사업은 미국뿐 아니라 북한 측에도 이익이라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단체 전미북한위원회가 30일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실종자 유해 발굴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핵협상 등 정치적 문제와 별개로 전사자와 실종자 유해 발굴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리처드슨 센터 포 인게이지먼트의 미키 베르그만 부대표는 인도주의 문제인 유해 발굴 사업은 미국은 물론 북한도 원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현안과 별개로 양국 관계에서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르그만 부대표는 2016년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와 함께 오토 원비어 억류 문제를 비롯해 인도주의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경험을 사례로 들며 당시 유해 발굴 문제를 꺼내자 북한 당국자들의 눈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First one, they know very well how this program, how bringing back our servicemen back home to their families plays the emotional strings of both the American public and specifically the American military.
미군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미국 대중, 특히 미군에게 얼마나 정서적 소구력이 있는지 북한은 잘 이해하고 있으며 북한은 또 유해 송환을 미국에 대해 자신들의 선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유해 발굴 작업과 송환 등의 대가로 현금을 요구하고 이를 받으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르그만 부대표는 또 북한 군부는 미군과의 직접적인 관여를 매우 원한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북한 측은 미 국방부 인사와 미군이 직접 관여하는 유해 발굴 사업을 그런 기회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 및 냉전 시기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가족 연대에서 활동하는 도나 녹슨 변호사는 이날 유해 발굴 사업이 정치 사안이 아닌 고통받는 사람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실종된 아버지를 둔 녹스 변호사는 2002년 미 국방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북한 군인과 실종자 가족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They're both in our 40s. He was in uniform and turned out that his father was in the war as well.
녹스 변호사는 당시 북한 남성과 함께 아버지 없이 자랐던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자신과 그 사람이 이유도 모른 채 평생을 서로를 미워했던 상대가 아니라 같은 슬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와 전쟁에 관여한 주체는 각 정부이며 이로 인해 고통받는 대상은 주민이라는 점을 기억하며 유해 발굴 문제가 인간 대 인간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단체의 리처드 다운스 회장은 실종자의 유해 발굴과 관련한 주요 어려움으로 부침을 거듭하는 미북 관계를 거론했습니다. 다운스 회장은 특히 최근에는 미군 유해 발굴이 북한의 핵 문제에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측으로부터 실종자 가족 연대의 방북을 제안받은 바 있지만 핵 문제와 제재 등으로 인해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성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운스 외장은 실종자 가족연대는 미국 정부 등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실종자 자녀들이 고령이 되면서 시간도 큰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녹스 변호사와 다운스 회장은 남매로 1952년 1월 당시 26세이던 두 사람의 아버지는 B-26 전투기를 몰고 평북 정주 상공을 비행하던 중 엔진 이상으로 추락한 뒤 실종됐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구 DPAA에 따르면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중 지난 9월 28일 기준 신원이 확인된 미군은 602명이며 나머지 7,554명의 신원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그동안 미군 유해 발굴을 위한 협력에 합의하고 일부 사업을 진행했지만 정치적 상황 변화로 중단을 거듭해왔습니다. 2012년 양측은 229 합의 타결 직전 미군 유해 발굴을 위한 공동 행동 계획에 합의했고 미군 유해 발굴단이 북한에 들어갔지만 북한이 그해 4월 위성을 발사해 229 합의가 깨지며 유해 발굴단이 철수했습니다. 미군 유해 송환은 2018년 6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사항 중 하나입니다. 북한은 2018년 8월 한국전쟁 참전 미군의 유해가 담긴 상자 55개를 미국 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DPAA는 이 유해 속에서 일부 한국군 유해를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79구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등을 거치면서 이후에 송환 작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DPAA에 따르면 2019년 해계연도에는 양측이 서신교환과 두 차례 실무급 회담 등 일련의 소통이 있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8월 켈리 맥히그 DPAA 국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마이클 폼페오 국무장관은 DPAA가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계없이 북한과 직접 미군 유해 관련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북한은 2019년 3월을 마지막으로 DPAA와의 소통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맥히그 국장은 DPAA는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과 관련해 언제든지 기회를 잡을 준비가 돼 있으며 연구든 현장 조사 혹은 현장 발굴이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박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같은 행사에서 미국은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발굴 문제를 비롯해 북한과 어떤 사안이든 언제 어디서든 전제 조건 없이 만나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보훈부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퇴역군인 두 명의 사연을 재조명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총상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복귀한 해병대원과 36년 복무기간 중 한국전쟁 등 세 번의 전쟁에 참여한 해병대 준장이 주인공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보훈부가 28일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전쟁에 참전해 세 차례나 총상을 입은 해병대원 찰스 렉스 그러버 씨와 36년 복무기간 중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에 모두 참여한 조지 바틀렛 해병대 준장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보훈부에 따르면 네브라스카주에서 태어난 그러버 씨는 1948년 17살의 어린 나이에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해병대 제1사단 2대대 5연대 소속이었던 그러버 씨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한국전은 이미 발발 두 달째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미군과 동맹국의 상황은 좋지 않았고 적군에 둘러싸인 연합군은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1950년 8월 낙동강에 도착한 그러버 씨의 부대는 강과 인근 마을이 내다보이는 고지를 점령하고 유지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임무 중 상관이 총을 쏘는 적군을 제거하라고 지시했지만 그러버 씨가 총을 발사하기도 전에 적군의 총탄 한 발이 다리를 관통했고 다른 한 발은 다리 앞쪽에 맞았습니다. 일본에 있는 육군 병원으로 이송됐던 그러버 씨는 치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병대 제1사단 7대대 2연대 소속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전장에 복귀했습니다. 당시 그러버 씨의 부대는 원산 상륙작전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950년 11월 27일 저녁 중공군은 그러버 씨의 부대에 여러 차례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해병대원들이 매일 아침 계곡으로 들어가 적군의 탄약과 무기를 찾는 일을 계속하던 중 어느 날 아침 그러버 씨는 발 옆에 총을 맞아 발꿈치뼈가 부러졌습니다. 1년 넘게 일본과 호놀룰루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1952년 2월 의병 전역했습니다. 이후 그러버 씨는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더글라스 카운티 보안관실에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한국전쟁 후 오마하 보훈국에서 자주 도움을 받았던 그러버스는 최근 보훈국 직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감사패에 그러버스는 그들은 나의 생명을 여러 번 구했다며 모든 관계자, 의료진, 재향군인들에게 바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보훈부는 이날 한국전을 포함해 총 3번의 전쟁에 참여한 바틀넷 준장을 오늘의 재향군인으로 선정하고 공로를 소개했습니다. 1924년 10월 아이다호주에서 태어난 바틀넷 준장은 1941년 12월 일본의 미국 하와이 진주만 공습을 계기로 입대를 결정했습니다. 바틀넷 준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43년 1월 해병대에 입대해 항법사 겸 폭격수가 됐습니다. 이후 1944년 해병대 제443 폭경 비행대 소속으로 복무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75개의 전투 임무에 참여했습니다. 바틀넷 준장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미국으로 돌아와 해병대 예비역으로 남아있다가 한국전쟁이 터진 1950년 현역으로 군에 다시 소집됐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주의 엘토로에 있는 해병대 비행장에서 제1지상통제 유격비행대 소속으로 복무했던 바틀넷 준장은 한국전쟁 중 하와이와 괌, 한국, 일본으로 의료요원들을 수송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또 함대 경보비행대의 일환이기도 했던 바틀넷 준장은 당시를 복무 중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바틀넷 준장은 1951년 오레곤 대학교에서 건축학 학사를 마치고 소유로 임관했고 이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항공관제 학교를 졸업한 뒤 1952년 고위 항공관제사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바틀넷 준장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1965년에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특수상륙부대 소속으로 활동했고 베트남전이 끝난 1975년 준장까지 진급해 1977년 퇴역했습니다. 보훈부는 바틀넷 준장이 재향군인센터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오랜 군 경력에 대해 나는 내가 했던 모든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며 미국은 바틀넷 준장의 복무에 경의를 포함한다고 전했습니다. 보훈부는 전쟁에 참전했던 모든 미군의 기록을 수집,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시작한 재향군인 역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해시태그 오늘의 재향군인을 선정해 각각의 사연을 공유 기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유엔이 제3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망명 의사를 밝힌 탈북민은 국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북송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설립 20주년을 맞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29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의 프레스센터에서 2021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마도카 사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인권담당관은 첫날 토론에서 제3국 내 탈북민 상황과 강제 북송의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 정부의 지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북한을 탈출한 그래서 현재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민들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고 국제난민법과 인권법은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탈북민 보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지 담당관은 특히 제3국 내 탈북민이 체포된 경우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이들의 북송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해 제3국 내 탈북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인권 담당관이 한국 국가기구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탈북민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토마스 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제76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정기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북한에서 제3국으로 탈출한 탈북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과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체류자로 여겨 북송을 지속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 등 민감성을 고려해 탈북민 구출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마도카 사지 인권 담당관은 또 이날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해 한국 내 북한 인권 시민사회 단체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정부의 국가행동계획 수립에 참여해 이들의 입장이 자세히 반영되도록 한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엔 주요 특별보고관들은 앞서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과 탈북민단체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사무조사와 대북전단금지법 처벌 등의 조치에 대해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공개 소환을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특히 지난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내 인권 상황과 한국 내 탈북민 정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무검사 및 행정감사를 중단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며 시민사회 공간을 보호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조치에 합의해야 한다고 권고했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노체인 등 여러 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BOA에 북한인권 문제 제기를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보는 한국 문재인 정부의 입장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미국 정부와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 NED의 지원이 없으면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제 유엔 인권 담당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단체들의 구체적 상황을 언급하지 않은 채 퀸타나 보고관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 피해자와 가족, 탈북민, 시민사회단체가 불처벌에 맞서 싸우고 평화 구축과 정보 접근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제 인권 담당관은 북한 인권 관련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 노력과 대북 관여를 통한 인권 증진 등 투트랙 접근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30일 속개된 이틀째 회의에서 백범석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은 국제 원칙인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에 예외 조항이 없다면서 한국 정부는 한국행 의사를 밝힌 어떤 북한 주민도 북한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당사국인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난민지휘협약상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달리 예외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대상이 난민일 필요도 없고 그냥 인간이면 다 적용받게 됩니다.
백 의원은 한국의 헌법과 출입국관리법, 북한이탈주민법 등 국내법 역시 망명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정부가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송시켰다면 이는 국내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우리 관행을 보면 설사 간첩으로 발각되더라도 우리 국민으로서 국내에서 처벌하고 간첩이 무사히 잠입했음에도 추후 신경 변화가 생겨 귀순 의사만 표시하면 그 의사를 존중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설사 탈북 동기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로부터 도피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헌법 및 관련 국내법에 따른 국가 실행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동해 북방 한계선 이남 지역에서 나포된 뒤 한국의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조사한 후 이들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알려져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시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한국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어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적법 절차 없이 북송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 처음 보고받은 대통령 1일 정보 브리핑의 안건은 북한이었다고 미 중앙정보국 CIA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트럼프 전 대통령 정권 이양 기간 중 최우선 사안 가운데 하나였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직후 처음으로 보고받은 정보 사안은 북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CIA 소속 정보연구센터는 최근 웹사이트에 공개한 대통령에 대해 알아가기 4차 개정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1일 정보 브리핑 첫 번째 전문가 보고 안건으로 북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개정판에 따르면 당시 국가정보관들이 중앙정보국과 국가안보국 등 16개 정보기관으로 이루어진 정보공동체 대통령 1일 정보 브리핑을 이끌었으며 이 자리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동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정보관들에게 광범위한 기술적, 정치적 기밀 정보에 대해 질문했으며 그 자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두 번째 보고회를 직접 요청할 만큼 브리핑에 만족했다고 개정판은 전했습니다. 이어 일주일 후에 2차 북한 관련 정보 보고가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권 이양 기간 중 주요 관심 사안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큰 관심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국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이 진행된 가운데 주로 경제와 무역, 정치와 안보 문제가 보고됐으며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내용 40페이지가 추가된 이번 개정판은 지난 38년간 CIA 요원으로 근무하다 2009년 퇴임한 존 헬거슨 씨가 작성했습니다. 헬거슨 씨는 이번 개정판에서 미국 대통령 모두 각기 선호하는 보고 스타일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는 구두 보고를 원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서면 보고를 원했다는 겁니다. 헬거슨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초기 임기 기간 중 구두로 일주일에 두세 번 보고받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전 CIA와의 갈등으로 정보당국을 의심하기도 했다고 헬거슨 씨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정권 이양 기간 중 정보관들이 보고를 진행하기 가장 어려운 대통령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헬거슨 씨는 그러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보 보고를 위해 들어오는 보고자들을 유쾌하고 정중하게 대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한국에서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 이후 꼭 한 달 만인 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5천 명을 넘기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1일 0시 기준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5,123명을,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2명 증가한 723명으로 각각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5천 명대 확진자는 한국에서 첫 환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1년 10개월여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폭증에 신종 코로나 새 변이종인 오미크론 변수까지 발생하면서 추가 방역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 많고 오전부터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가끔 비나 눈이 오겠고 오후부터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는 5에서 16mm, 황해도는 5mm 내외가 되겠고 예상 적설량은 평안도와 함경도는 3에서 8cm, 황해도는 1에서 5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구름 많고 비나 눈이 오겠고 평안북도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 5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7도, 양덕 아침 영하 11도, 낮 3도, 신의주 아침 영하 6도, 낮 7도, 구성 아침 영하 8도, 낮 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중강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 낮 최고기온 0도, 강계아침 영하 16도, 낮 1도, 희천아침 영하 10도, 낮 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 낮 7도, 개성아침 영하 6도, 낮 6도, 사리원 아침 영하 6도, 낮 6도, 신계 아침 영하 8도, 낮 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고 평강은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원산 아침 영하 3도, 낮 8도, 장전 아침 영하 2도, 낮 8도, 평강 아침 영하 10도, 낮 3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고 함흥과 청진은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6도, 낮 8도, 당일 아침 영하 16도, 낮 영하 3도, 청진 아침 영하 5도, 낮 6도, 김책 아침 영하 5도, 낮 8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19도, 낮 영하 1도, 김영권 아침 영하 16도, 낮 영하 2도, 상지연 아침 영하 18도, 낮 영하 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오전에는 1에서 2.5m, 오후에는 1에서 3m로 일겠고 먼바다는 오전에는 2에서 4m, 오후에는 2에서 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오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오전에는 1에서 2m, 오후에는 1.5에서 2.5m로 일겠고 먼바다는 오전에는 1.5에서 2.5m, 오후에는 2에서 3m로 일겠습니다. 12월 2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이윤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 대처를 주도하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밝혔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은 백신과 의료 장비를 대량 생산해 국제 백신 공급 사업인 코백스에 제공했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100여 개 국가에 2억 3,400만 회분 이상의 백신을 기증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런 노력이 중요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열린 코로나 사태 장관급 회의에서 세 가지 계획을 밝혔습니다. 첫째, 백신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민간단체 모임인 글로벌 코빅 콜프는 개발 도상 국가에 대한 백신 수송 및 제공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미국의 대기업이나 다른 국제 기업들이 나서서 개발 도상국에 대한 백신 공급과 관련 시설 제공을 돕고 있습니다. 둘째, 백신 공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백신 제공 사이트 출범을 환영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covid19globaltracker.org입니다. 이 사이트는 국제통화기금, 세계보건기구, 세계무역기구, 그리고 세계은행 등이 협력해 만들었습니다. 이 사이트를 보면 백신 접종률과 중환자실 가동률, 그리고 백신이 국가별로, 지역별로 어느 정도 제공됐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백신은 환경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대형 제약사인 존슨앤존슨과 국제 백신 공급 계획인 코백스를 중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백신이 분쟁 지역이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에 참석한 각국 장관들은 백신 생산을 확대할 것과 핵심 의료기기 생산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백신과 의료기기 생산에 대한 투자를 한층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제보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신종 코로나 감염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의 협상에서 나토의 추가적인 공진을 막을 법적 보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를 크렘린궁에서 열린 외국 대사들의 신임장 재정식에서의 연설을 통해 현재 러시아 외교의 1차 과제는 안보에 대한 튼튼한 보장을 얻어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미국과 그 동맹국과의 대화에서 나토의 추가적인 공진 그리고 러시아 접경 지역의 위험 무기 배치 등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합의 도출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러시아가 대규모의 병력을 배치한 데 대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이를 경고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연례 동계 군사 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군대가 더 많은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현재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병력 12만 5천 명 가까이 파병했다며 이는 전체 우크라이나 군대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의 이 같은 병력 증강에 놀랐다며 이 문제에 대해 2일 스톡홀름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만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군 당국은 이번 러시아 동계훈련에 만 명의 병력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 그리고 흑해 지역을 비롯해 30개 이상의 훈련장에서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러시아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회담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이 농축 우라늄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열리고 있는 7차 회담 3일째인 1일 IAEA는 이란이 지하 우라늄 농축 공장인 포르도 농축시설에서 농도 20%의 농축 우라늄 생산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IAEA는 이 작업은 포르도 농축시설의 대량형 원심분리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결과 포르도 연료 농축 공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IAEA는 덧붙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새로운 변이의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 입국 통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제이슨 맥도날드 CDC 대변인은 30일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이 출발 24시간 전에 실시한 코로나 진단 음성 판정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 대변인은 CDC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더 파악하는 가운데 진단 규정을 수정하는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 코로나에 보다 강력히 대처하는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서 미국은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8개국에 대해서 외국인이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지난 26일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인도네시아가 진행 중인 석유와 천연가스 시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함마드 파르한 인도네시아 국회의원은 로이터통신에 중국 외교관들이 인도네시아 외교부에 보낸 서신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시추가 영국의 영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이 인도네시아의 시추 중단을 요구한 해역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 2017년 배타적 경제수역 일부에 대해 명령한 북나투나해로 남중국해 최남단에 위치했습니다. 파르한 의원은 통신에 인도네시아의 대응은 아주 단호하다며 절대 시추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신은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자 두 번째로 큰 투자자라며 인도네시아 지도자들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12월 2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